얼마 전에 국방부가 남북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서 비무장지대의 감시초소인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완전 철수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라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에는 우리의 GP가 60여 개 정도 있고 또 북한의 GP는 160여 개, 거의 한 3배 정도의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GP 철수에 대한 어떠한 발표나 움직임도 전혀 없는데 우리들만 너무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GP는 적이 군사분계선을 침투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워진 최전방 초소로서 거리가 가깝다 보니 북한 병사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이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북한 적군이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 가장 빨리 그것을 파악하고 알리는 것으로 만약 그 초소를 지키는 군사들이 혹여나 수시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놓치기라도 한다면 북한 적군의 군사 행동에 대처하지 못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GP를 철수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최전방에서 적을 감시하는 군사도 없어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국가 안보가 얼마나 더 위험해질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GP 초소의 군사처럼 망국으로 치닫는 유다, 이스라엘 족속을 최전방에서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들 중에 에스겔을 택하여 패역한 선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16절에 보니 7일 후란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받고 파송의 명령을 받은 지 7일이 지난 때를 말하는데 그 7일의 시간은 에스겔에게는 어쩌면 절망적이고 너무나도 초조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온 것도 서러운 이스라엘 족속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선포해야 했고 더 나아가서 포로 생활 중에도 여전한 그들의 패역함을 고발하고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심란한 심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7일 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으로 임하셨고 이번에는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라고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그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파수꾼이란 일반적으로 망대에 서서 적군의 공격 등 다가오는 위험을 감지하고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알려 대처하도록 경고하는 GP의 군사와 같은 그러한 자를 말합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바벨론과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 되어 제약의 패역함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음을 알려야 하는 바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즉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자들 또한 마귀의 올무에 걸려 제약의 길로 빠져들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며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는 선교사요 보내는 선교사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에스겔처럼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파수꾼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영적 파수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책망하여 깨닫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먼저 인자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인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칭호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한 것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자는 인간의 연약한 측면을 강조한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을 들어 당신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자 구원을 위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을 그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로서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에스겔에게 주어진 파수꾼의 직무는 좀 특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라는 말씀은 에스겔이 영적 파수꾼으로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 선행되는 것이 바로 내 입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수꾼은 주변 상황에 대해 늘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저 멀리 적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나 어떤 이상한 소리나 상황들에 대해서 늘 살피고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파수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변의 소리나 상황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택한 백성들이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인격적 교제의 원천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지켜야 할 그 말씀, 무엇보다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시는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듣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빨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에스겔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제약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족속들의 죄를 책망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유다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생각할 때 총각을 다투어 전해야 할 중요한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민족에게, 그것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동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죄를 책망하고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한다는 것은 에스겔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영적 파수꾼인 에스겔을 통해 그 말씀을 똑똑히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나를 대신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관계나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죄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를 가감 없이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라는 말씀은 빛이 번쩍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어원에 대한해서 유래한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악이 무엇이며 그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도록, 즉 그들이 눈이 번쩍 뜨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파수꾼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여서 그들을 깨우쳐 심판을 면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 부분에서 베스트셀러였던 넛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똑똑한 선택이 이끄는 힘이라는 소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그들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훼손하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행동 경제학에 관한 책입니다. 특히 책 제목 넛지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옆에 졸고 있는 사람의 팔을 힘껏 잡아끌거나 어깨를 세게 흔들지 않아도 단지 팔꿈치로 툭 치는 것만으로도 졸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 정신을 차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심하고 책임이나 구속, 간섭을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충고나 지적을 싫어하며 옳고 그름을 떠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그 선을 지켜주고자 하는 이 시대 풍조 속에서는 어쩌면 넛지와 같은 부드러운 행동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나 소통을 서로 불편하지 않게 이어가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넛지와 같은 행동 양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즉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들이 싫어하는 말, 부담스러운 말을 쏙 빼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듯이 부드럽고 좋은 소리들로 가끔씩 팔꿈치로 그들을 툭툭 치듯 유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복된 소식,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또 회개하여 백보자 심판을 면하고 영별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죄에 대한 책망을 듣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어떻게 지옥 형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전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축제가 교회에서 있으니 꼭 한번 와 보십시오, 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바겐세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런 경고를 받은 바도 없고 결단을 해야 할 절박한 문제에도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파수꾼의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서 교회로 발걸음하게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 파수꾼임을 기억하십시오. 파수꾼이 적이 쳐들어와 망하게 될 소식을 이미 듣고도 알고도 사람들이 많이 놀랄 것 같아, 믿지 않을 것 같아, 미쳤다고 할 것 같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며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나중에 좋은 기회를 봐서 알려야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파수꾼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생명의 주관자도 시간을 지배하는 자도 아닐진데, 어떤 사람이 회개할 좋은 때와 심판을 면할 좋은 때를 알아 그 타이밍에 맞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말씀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함으로 듣는 자들이 깨달아 구원에 이르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당신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두렵고 걱정될 만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 작은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능력의 복된 말씀은 듣는 자의 심령에 분명히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일도 아니오, 사람을 설득하는 일도 아니오, 오직 주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믿고 확신함으로 어느 때 어느 누구에게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여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전하는 영적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파수꾼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직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셨다면 이제 그 임무에 따르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라고, 죄인은 꼭 죽으리라, 반드시 정녕 죽으리라고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악인이 그러한 심판의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죄를 책망하고 심판의 경고를 전하는 영적 파수꾼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은 영적 파수꾼에 의해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니느웨와 같이 죄인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영적 파수꾼이 악인들에게 일러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즉 자신이 지은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즉 영적 파수꾼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죄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영적 파수꾼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 파수꾼이 악인을 깨우치는, 즉 경고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럼에도 악인이 그 약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고, 그때는 악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영적 파수꾼에게는 있지 않음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만약 영적 파수꾼이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지 않아 그 악인이 그대로 죄악 가운데 죽는다면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악인 본인에게 있지만 2차적인 책임은 영적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19절에 만약 그 책임을 다했을 때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고 하신 것을 볼 때, 그것을 반대로 생각했을 때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에 대한 영적 파수꾼에서의 책임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에 대한 책임도 있음을 20절과 21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그 율법 지킴에 열심히 있고 사회 구별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으며 언제나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즉 그 사람은 언제든지 악한 쪽으로 기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함으로 악인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악한 길로 빠진 그 사람이 과거에 자신이 행한 공의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현재 행하는 악을 눈감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속 악행을 일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대와는 달리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딱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라고 마치 출애굽을 왕강히 반대했던 바로를 강팍하게 내버려 두신 것처럼 그 사람이 그 악한 길로 그냥 가도록 허용하셔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심판케 하신다고 엄중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영적 파수꾼으로서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함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죄인과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고 그 책임이 있음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한 영적 파수꾼이 그 의인을 깨우쳐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그 의인은 정녕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고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라고 동일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파수꾼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 생명 내 영혼을 보존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의미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영적 파수꾼이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육체적으로 생명을 잃게 된다든지 등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파수꾼이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여부에 따라 그 자신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된다든지 또한 육체의 생명의 존속 여부가 결정된다든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 에스겔을 세우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누구든지 범죄하여 죽음을 당할 때에 이에 대하여 경고하지 않을 경우 영적 파수꾼 역시 그 책임을 같이 질 수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영적 파수꾼은 어느 누구에게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자신의 생사를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법률 용어 중에 방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즉 방관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방조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방조죄는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려 할 때 운전자를 끝까지 말리지는 않고 오히려 차키를 건네주면서 함께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특정 학생을 심하게 괴롭히는데 그것을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경우에도 그 가해 학생이 그런 행동을 계속하도록 지원했다고 간주해 방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 반드시 멸망케 됨을 이미 알고 있는 성도된 우리들이 그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또한 영적인 방조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에 이르는 그들에게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박윤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전하지 않음은 영혼의 가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죄와 복음의 가치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이러한 영적 반조죄를 끝까지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냥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이에 대한 최종 진술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파수꾼 된 우리들이 단순히 책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에 대한 안전벨트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 범칙금은 운전자가 내야 하고 또한 벌점까지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운전하는 아빠가 뒷좌석에 타는 자녀들에게 안전벨트에 안 하다가 걸리면 벌금 내야 한다고 아빠 분명히 얘기했다 안전벨트 안 하다 걸리면 너희 책임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이것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가 아니라 택시 운전기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빠라면 안전벨트 공지에 대한 책임이나 범칙금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라고 꼭 얘기하고 또 다시 확인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또한 그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려는 가장 우선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로 이어질 것이고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책임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약한 시대에 우리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를 외치지 않고 그들을 깨우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경고를 듣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져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므로 영적 파수꾼 된 우리에게 부여된 복음 전파의 책임을 넉넉히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선교회 회원 여러분,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이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이나 후원 예비 또는 특별 헌금을 드리는 것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는 선교사로서는 그 사명 감당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가는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 근처이든 학교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기업이든 내가 밟을 수 있는 그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나아갈 때 영적 파수꾼으로서 직무도 함께 감당해야 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어느 누구에게나 죄를 책망하고 심판의 경고를 선포함으로 깨우쳐 돌이키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로 말미암는 심판의 긴급 재난 문자를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지 이미 우리는 모두 알고 있기에 아직 죄악의 물결에 입싸여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오직 죽음과 멸망의 넓은 길로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 파수꾼의 직무를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기업에 영적 파수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중에 아직도 악행 가운데 머물러 있는 악인이나 공의를 떠나 악한 길로 나아가는 의인이 있다면 그들이 자기 죄악 중에 죽게 되는 일이 없도록 죄를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함으로 깨우쳐 돌이키게 하는 영적 파수꾼의 직무를 지금 당장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지금은 그들이 무시하고 재수 없다고 하고 그 관계마저 어색하거나 깨져서 괴로울지라도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들과 함께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이 정말 더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진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직무와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기만 하다면 죄가 틈타는 것이 보일 것이고 사단의 유혹을 알아차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참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와 같이 죄악이 그 끝을 알 수 없는 패역한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간하기 힘든 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미 심판이 선포되어 주님 다시 만날 날이 날로 또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알고 심판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곧 전하는 직무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제사슬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상을 받아 누리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과 경향선교회의 회원들, 보내는 선교사 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